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의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가죠. 따라 읽고 계십니까? 예, 따라 읽고 계시겠죠. 벌써 더 지나가셨어야 돼요.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설교 진도를 따라가지 마시고 정한 진도대로 통독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여섯 번째 책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섯 번째 책이란 것은 앞에 다섯 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 율법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서라고 부르지만 율법만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은 모세 5경은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 전체의 근간이 되는 다섯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다진 그 일을 모세 5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사사기, 사무엘 상하로 가는 그 몇 권의 책들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모세 5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맺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서의 시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합쳐서 헥사튜크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죠. 펜타튜크란 말은 다섯 권의 책이란 말이고 헥사튜크란 말은 헥사곤이라 그러면 육각형이잖아요. 헥사튜크라 하면 여섯 권의 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세오경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짓는 것이 모세오경이었는데 그 일의 완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모세오경을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땅을 차지하는 얘기예요. 땅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받은 그 땅은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라 이제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땅을 차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런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역사 속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한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얘기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땅을 정복하는 뭐 그런 내 그 어떤 민족이 어떤 땅을 차지한 그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터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하나님 것인 것처럼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맺히는 복되고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땅이라고 했다가 땅 그러면 좀 의아해할 것 같아서 본문 중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땅에 관해서 여호수아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은 좋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서 주실 것이니 앞서서 행하실 것이니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과 모든 악을 제하라는 것과 담대히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이 세속국가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터전이라면 그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가 살게 하신 그 이웃,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터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심히 좋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든 악이 제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누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목사나 장로나 막 믿은 사람이나 누구나 담대히 이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 16절에서 여호수아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잖아요. 15절에서도 마지막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16절에서도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아름다운 땅이란 말은 하아다마 하토바 그런 말입니다. 토브란 말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처음 성경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땅이 아름답다라는 그 형용사를 천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신 모든 짐승들과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발광체들과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 하는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가나안 땅,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정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흐르고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나일강이 늘 마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뭄 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시기에 범람을 해요. 나일강 밑에 산에서 흘러나온 모든 유기질, 그 풍부한 비료질들이 범람할 때 밭을 이렇게 적십니다. 나일강 유역의 땅을 검은 땅이라고 옛날부터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퇴비, 비료 같은 그런 그 영양분들이 강이 넘칠 때 땅을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막 외국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핍박하고 쫓아내지 않아도 누구나 환영을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뭄 때, 그 가뭄 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럴 만한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노예 생활했지만 풍족했던 애굽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저 자연적으로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눈이 늘 주야로 지켜보는 땅이에요.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는 땅이 좋은 땅이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키고 나만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은혜로운 땅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이 없어도 풍족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농사짓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비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들 때, 그럴 때는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셨을 때에는 가뭄이 드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비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비가 안 오면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백성이 진짜 복을 누리는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풍족한 땅이 아니라,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땅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에게 세상의 재물에 자기 욕심에 종노릇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땅이 풍족하고 복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참으로 훌륭한 강해 설교자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겠습니까? 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 없는 복을 쫓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때로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난 우리 심령이 바라볼 때 우리의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차지할 풍성하고 젖과 땅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그 가정, 직장, 일터, 이웃은 돈 많이 버는 곳, 아무 문제도 없는 곳,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살 만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세상은 풍족해야 된다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야 세상에게 자랑할 말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느라 산길을 걸으시느라 목마르고 주리실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참으로 이 양식 말고 참으로 참 양식이 있는데 나를 풍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찌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역이 성공하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자기의 양식으로 자기의 기쁨과 능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풍족을 누려야 자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교회를 잠깐 쉬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대박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의 성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화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헛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땅이 복된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터전이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면 의사, 변호사, 정치가 대통령에게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사장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종업원의 직원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고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그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점점 더 성공하는 자리로 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크고 멋진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선교지 오지의 한 사람 가지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드러내시고 예수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망과 죄의 권세는 두려워 물러가고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일생 동안 그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은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선교지 저 북한의 형제들이나 이슬람권의 형제들이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과 멀어져야 되고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자리에 두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이 평안하고 크고 화려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약속의 땅 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그 땅에 악한 원주민들이 사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고민거리일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얼마나 선하다고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세속의 역사나 정치로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땅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 땅의 악은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3절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민수기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들은 민수기 묵상하셨는데 민수기 거진 마지막 장인 33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악한 습관을 다 제해버리고 다 쫓아내지 않고 다 씻어내지 않으면 그 악한 백성에게 행하기로 한 그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악을 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예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약 맺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손에 붙들고 보호하신 그 백성이라도 악을 제하지 않으면 그 악에게 행하기로 한 심판을 똑같이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인을 저주하고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선의 공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 악인의 악이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원수들의 악한 행동이 그대로 보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저주하는 저 악인의 악이 내 안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똑같은 엄격함으로 똑같은 공의로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편 들어라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게 여기심 받을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자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도를 떳떳하게 할 사람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만족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모든 악이 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와 함께 죄된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일은 본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물든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헛된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달려가고 싶지만 아직도 은밀한 즐거움이 죄 가운데 있지만 헛된 줄을 알고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의 종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악을 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스라엘 땅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와 같은 제물이 되어서 악이 다 제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옛 생명의 흔적이 다 씻겨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말을 살피고 하나님의 이 밝으신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드려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 회개하고 씻고 도우심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땅, 그 삶에 터전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가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누가 모든 악을 제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앞서 가지 않느냐? 우리 기억하잖아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정탐해 보니까 과연 좋은 땅이기는 한데 포도 열매가 잘 모르겠어요. 막 여러 사람 장대에다가 포도 열매를 매달아서 들고 가야 될 만큼 그렇게 무거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풍족한 땅이긴 한데 우리는 감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벽이 높은 도시들이 있고 그 땅 거민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돌리셨지요. 40년간 돌리신 것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갈 만한 백성 되라고, 들어갈 만한 백성으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손에 이렇게 품고 다니시고 40년간 헤매도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40년간 헤매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40년간 물 없는 광야로 다녀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고 매일 신령한 음식이, 양식이 내려오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담대하게끔 가르치신 기간이 40년이에요. 고생한 기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40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도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들어갔어도 정복했을 겁니다.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웬만한 나라는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 땅 차지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해보건대. 근데 하나님은 안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될 만한 그런 담대함과 믿음은 없었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로 쓰러져 갔을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게끔 광야 생활 시키시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광야 시험 동안에 단단해져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굶주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똑같이 받으시면서 사람이 풍족함으로만 영광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그 길이라도 골고다 그 길이라도 함께할 줄 알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골고다 그 길을 용감하게 올라가셨어요. 천하 만물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승리하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가 겪는 이 시험을 다 겪으셔서 충분히 도우실 만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은 격려하잖아요. 큰일이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두려워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공의 때문이라고, 우리의 열심 때문이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땅에 백성을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시험 당하신 예수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근거가 두 가지나 돼요. 하나는 반복해서 약속한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복 중에 복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장씩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두 번 통독할 때까지는 매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빼먹으면 두 장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니까 그냥 물리가 터져요. 그냥 이렇게 익숙한 구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 표현이요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하아레자 시어 이슈바 아도나이 라보테헴 라텟라헴, 이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이 아니냐, 조상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어느 장에서는 왕벌 보내가지고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거라고 약간 코믹한 그런 표현도 사용하십니다. 리터럴리 왕벌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왕벌이 막 달려들면 거기에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왕벌을 보내서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낼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하나님을 깃발 삼아서 그냥 들어가면, 담대하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테니까 담대히 들어가라고 하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떤 죄의 사슬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어떤 세상의 유혹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거룩합니다. 이 삶의 터전에서 긍휼합니다.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못 갈 길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니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죠. 아니에요.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이웃에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세요.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라고 하세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우리의 삶 터전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복된 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터전에 세우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음으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복된 땅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아직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아직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내야 될 그 민족들이 여호수아처럼 많은 줄로 알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도록 변화함을 입읍시다. 담대합시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기쁜 낯으로 서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 이렇게 생긴 이 모양, 허락하신 그 가족들, 허락하신 교회, 허락하신 직장이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깃발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